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습관 일곱 가지를 우리가 지켜내면 우리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심지어는 가정의 행복도 방법론입니다. 부부 공법 3단계라는 책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법론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붙들면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독 TD와 파리 TD를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되새긴 게 뭐냐면 역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스템만 따져보면 우리도 동일한 TD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TD는 우리는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왜? 섬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파리 가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파리의 유학원 학생들이 파리 TD와 파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은혜교회로, 서울 은혜교회로 들어가게 되더라니까요. 거기서 김태규 목사님의 제대로 된 제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훈련받아서 TD에 봉사자들로 오는 거예요. 이번에 렉터 역시 유학생으로 왔다가 파리 TD에서 은혜 받고 결국 한국에 돌아가서 남편 만나고 남편은 한국에서 TD 받게 하고 결국 두 부부가 같이 와서 렉터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TD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른 후에 제자들을 부른 후에 천국으로 가는 일곱 단계의 헌신이라는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10단계 충성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자라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노하우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 주님께 굳이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굳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님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27절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혹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또한 떠올랐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고요.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 나아가야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걸 분명하게 아셨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께 주어졌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당신께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달라라는 거예요. 요즘 왜 한국에서 동네 구멍가게와 전통 재래시장이 자꾸 문을 닫는지 아세요? 우리 커스터머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스터머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차장도 넓고 안전하게 주차하고 아이들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몰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가 잘 돼가는 거예요? 대형 마켓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원스톱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원스톱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관계 회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이 주님께 원스톱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당신을 향해서 인자다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주님이 스스로를 부르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본인을 끊임없이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이 또한 목사님들이 주님 스스로 겸손하셔서 낮추기 위해서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갈까요? 오늘은 말씀을 미리 찾아놓지 못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구약 말씀에도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부분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인자가 지금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구와 함께 계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인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예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인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 스스로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 이 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상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이게 바로 인자라는 것. 인자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부여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자,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 놓죠.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하시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라니까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관계가 깨어진 자가 회복이 필요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건강이 깨어진 자가 회복을 원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냐라니까요. 회복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2장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로 메고 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군중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친구 네 명이 했던 일이 뭡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지붕을 깨트려서라도 친구를 주님 앞에 매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침상 위에 누워져서 내려오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분명히 아세요. 중풍병 때문에 친구들이 메고 왔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지붕까지 뜯어서 내린다는 걸 아시면 주님이 뭐라고 선포해 주셔야 됩니까? 소자야, 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짓는 죄와 꼭 항상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에요. 그건 건강하지 못해요. 감기는 어떤 죄 때문에, 또 뭐는 못해. 이걸 죄를 질병과 다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문제와 이것이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 많은 군중에게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도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질고와 문제가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산 겁니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려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것.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죄,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이것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은 내게 나오라라고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외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다 다르지만 주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질타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타적이냐라는 것, 왜 길이 이 길밖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주님 한 분만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본질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1.9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2.1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산소의 답은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걸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해줘야 되는 거.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야지 배타적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 섬겨야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우리 파리 TD를 갔을 때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교회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분이 몇 분이 계셔요. 타이완에서 온 자매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길이 이거예요. 자기는 산에만 올라가면 되는지 알았대요.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처도 괜찮고 카톨릭도 괜찮고 기독교도 괜찮고 모하메드도 괜찮고 결국 산에 올라가면 다 만날 텐데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하느냐. 처음에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타적인 기독교가 싫었는데, 복음이 싫었는데 팀 멤버들의 섬김과 봉사, 다가가서 안아주고 서로 나누는 이 은혜를 보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에는 아, 목사님을 조금 더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걸. 한국말이 안 되니까. 본인은 중국말과 그 다음에 영어, 프렌치를 조금 하기는 하지만 뭐 이 파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언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못 접했는데 저랑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다가가면, 섬기면,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주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 맛을 본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를 만나는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음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노력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아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을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티벳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을 한 분 알고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티벳에서 섬기면서 이 성지 순례 가는 분들을 여러 번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가시는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삼보 일배, 그러니까 세 걸음을 걷고 일배 한 번을 절하는 거죠. 그리고 오체 투지, 오체 투지라는 말은 육체의 다섯 부분이 지, 땅지자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배는 세배지만 거의 투, 던지듯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닿아야 되고요, 팔꿈치 두 개가 닿아야 되고요, 무릎 두 곳이 땅에 닿아야지 세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짧게 가는 분들은 뭐 100km, 200km지만 성지순례 멀리 가는 분들은 600km, 700km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이렇게 6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함께 순례자들이 가는데 밥통을 짊어지고 가요. 밥까지 해주고 거기서 먹어가며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 좀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민족을 봐도 새벽기도 하는 민족이 없는데 우리 새벽기도 하는 거 목이 힘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티벳 사람들의 성지 순례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 열정, 우리 명함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도로 진리를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 못 불렀어요. 중학교 딱 가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중학교도 갔는데 아빠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후에는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역시 만남을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9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면 벌써 우리 문권사님 막 웃고 계시잖아요. 지감을.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헤롯 왕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만 빼고?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우리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앞에서 왜 저는 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을 못합니까? 제가 정말 겸손해서예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겸손함 때문이잖아요. 유대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줘?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조상 때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한 자가 바꿉니다.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 성락교회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김수동 목사님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김기동 목사님 참. X파일이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서 주먹질이 일어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의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세운 것, 인간이 다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 중에 아내의 버릇을, 잘못된 것을 내가 끊임없이 지적했더니 아내가 변했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아내 중에 남편의 잘못된 버릇을 내가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었더니 변화되더라 그런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받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변화받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으면 그때 우리가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십자가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내려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열두 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묵묵하게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져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 오늘 목요예배를 깨우는 지도자들이 죽어질 때예요. 겸손해질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봉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야 그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힘을 누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